누군가 여러분을 막 교묘하게 세뇌하려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다들 말도 안 되는 뻔한 거짓말이나 그 조작된 가짜 뉴스를 먼저 떠올리시겠죠?
네.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인지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선전이 100% 다 검증된 진짜 사실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좀 서늘한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출발점이네요.
네, 오늘 다룰 자료는 그 코리아 베스트랑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으로 작성한 2026년 8월 최신 보고서, 대항선전 종합보고서인데요. 오늘 저희 미션은 그냥 뭐 가짜뉴스 걸러내는 자잘한 팁을 얻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훨씬 크고 근본적인 얘기니까요.
맞아요.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뇌, 그리고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방어 메커니즘, 즉 대항선전의 진짜 의미랑 작동 원리를 막 해부해 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선전은 반드시 거짓일 필요가 없다는 보고서 명제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가 선전,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언가를 조작하고 날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건 팩트가 아니야. 이게 진짜 팩트야. 이렇게 정정만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굳게 믿거든요. 이걸 학계에서는 이분법적 팩트체크라고 부릅니다.
사실과 거짓 딱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보고서는 이 접근법이 이제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교한 선전은 진실만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잠깐만요. 진술만으로 선전을 만든다고요?
네, 세상에 팩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딱 자기 입맛에 맞는 100% 진실인 사실들만 선택적으로 쑥쑥 뽑아서 배열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 집단의 감정이나 정체성을 자극하는 프레임을 짜는 거죠.
와, 그러니까 진짜 진실들을 파편화해서 하나의 거대한 거짓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네요. 이거 듣다 보니까 약간 마술사들 트릭 같지 않나요?
아, 마술사요? 어떤 면에서요?
그 마술사가 오른손으로 막 요란하게 시선을 끄는 동안 우리는 거기에 홀려서 막 오른손만 뚫어져라 쳐다보잖아요. 팩트체크라는 건 결국 마술사가 그 오른손에 든 카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돋보기 들고 꼼꼼히 검사하는 셈인 거죠.
야,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카드가 진짜라는 걸 확인했다고 해도 마술에 속지 않은 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무대 전체를 환하게 켜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항선전은 무대 전체의 조명을 켜버리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고서가 아주 매력적인 개념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바로 방어의 사슬이라는 겁니다.
방어의 사슬이요?
네, 대항선전은 눈앞에 던져진 메시지 하나를 반박하는 1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최초에 그 정보가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 탐지하고 그 뒤에 있는 진짜 출처와 자금줄을 추적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상대가 교묘하게 씌운 프레임을 해체하고 잘려나간 맥락을 다시 제공하는 거죠.
아, 팩트를 던지는 게 아니라 맥락을 복원하는 게 핵심이라는 뜻이군요.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네 말이 틀렸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설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해요. 이 과정을 다 거치면 메시지의 논리적 정확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본질이 뭔가요?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떤 사회적 채널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현대 정보전의 승패는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이 맥락을 누가 장악하느냐에서 갈리거든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말하는가를 파악해라. 근데 여기서 진짜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우리 뇌는 대체 왜 이렇게 허술할까요? 우리가 막 바보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짠 선전이나 프레임에 왜 그렇게 자발적으로 쑥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제가 보고서의 심리학 파트를 봤는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뇌과학이나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우리 뇌는 진실을 딱 탐구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거든요. 생존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진화해 온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친숙성 효과입니다.
친숙성 효과요?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 막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노출돼서 뇌에 친숙해지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걸 진실이라고 느껴버려요. 뇌가 정보 처리 에너지를 아끼려고 쓰는 지름길인 셈이죠.
아, 그냥 많이 들으면 맞는 말 같고 막 그런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자신이 원래 믿고 있던 생각하고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 겨냥까지 딱 결합이 되면 그 거짓 프레임은 순식간에 견고한 진실로 둔갑해버립니다.
이야, 정말 무섭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고서가 가장 크게 경계하는 심리적 기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정체성 보호 인지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막 강력하게 지지하는 정치적 신념이나 제가 속한 커뮤니티의 정체성이랑 어떤 정보가 되게 깊게 연결되어 있다면요.
네네.
누군가 제게 막 완벽한 논리랑 증거를 들이밀면서 팩트체크를 해줄 때 제 뇌가 그걸 단순한 정보의 오류 수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판단이 내 정체성이나 소속감이랑 딱 묶여버리는 순간 뇌는 사실관계를 가리는 논리 스위치를 아예 꺼버립니다. 대신 방어 스위치를 켜죠.
그럼 팩트를 들이미는 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누군가 네 믿음이 틀렸다고 말할 때 뇌는 그걸 내 정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나 우리 집단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으로 인식해버려요.
와, 팩트 폭격이 오히려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거군요. 그럼 막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자기가 원래 믿던 걸 더 꽉 쥐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역효과, 백파이어 이펙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백파이어 이펙트 맞습니다.
아니, 그럼 팩트로 정정해주는 게 역효과가 나고 오히려 독이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항선전을 해야 합니까?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이걸 좀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자면요. 사실 그 역효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학계나 정책 이반자들이 오랫동안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오정보 고치려다 오히려 믿음을 키워주면 어쩌나 하고요.
그러니까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 연구들을 바탕으로 좀 정정해드리자면 최신 메타 분석 결과 이 역효과가 무조건 일어나는 보편적 법칙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팩트로 교정해주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오, 다행이네요. 그럼 언제 역효과가 뻥 터지는 거예요?
방금 진행자님이 짚으신 것처럼 상대방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깔아뭉개고 완전히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할 때 그때 치명적인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아, 팩트로 막 패배감을 안겨주는 그 방식이 문제라는 거네요. 넌 틀렸고 내가 맞아, 이런 식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대항선전은 상대를 코너로 막 몰아넣고 넌 틀렸어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존엄성을 안 다치고 집단적 소속감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출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출구요?
네, 심리적인 퇴로를 열어두는 거죠. 퇴로 없는 공격은 반발만 나오니까요.
야, 우리 뇌가 정체성 위협 앞에서는 막 팩트마저 튕겨낸다는 거랑 퇴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렇다면 과거 국가들은 이런 심리적 빈틈을 어떻게 파고들었고 방어해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보고서에 보니까 냉전 시대 사례들이 되게 비중 있게 나오더라고요.
네. 냉전 시대는 이런 인지적 취약성이 국가 간의 거대한 정보전으로 확장됐던 역사적인 실험장이었죠. 특히 그 서방 진영이 폐쇄된 동유럽 사회를 향해 쐈던 자유유럽 방송, 그리고 소련 본토를 향했던 자유방송 사례를 보면 대항선전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요. 당시 동유럽 사람들이 서방에서 보내는 방송을 들으면 당연히 이거 미국이 우리 체제 무너뜨리려고 만든 프로파간다 방송이네 이러고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정체성 보호 인지가 작동해서 오히려 공산체제로 더 똘똘 뭉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만약 그 방송들이 매일같이 공산주의는 악이다, 소련 정부는 거짓말쟁이다 이러면서 직접적인 체제 비판만 열을 올렸다면 철저히 외면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거부감이 엄청났겠죠.
네. 그런데 이 방송들의 진짜 성공 요인은 대안적인 정보 환경을 아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구축했다는 점에 있어요. 막 체제 우월성을 설득하려고 덤빈 게 아니라 그 폐쇄된 사회 내부에 부족했던 객관적 뉴스, 금지된 문화, 심지어 일상생활 실용 정보들을 매일 전달했습니다.
아, 막 진실 공방을 벌인 게 아니군요.
네. 상대 선전기구랑 싸우는 대신에 그 사회의 정보 공백을 묵묵히 채워준 거죠. 그러니까 현지 청취자들 사이에서 저 방송은 우리가 모자란 진짜 뉴스를 전해준다는 깊은 신뢰가 쌓인 겁니다.
상대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대안적 토양을 만들어줬다는 거네요. 근데 전문가님, 이건 시대가 다르잖아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은 무슨 라디오 전파 쏘며 몇 년씩 기다리던 시절이 아니라 막 1초 단위로 퍼지는 SNS 속도전 시대잖아요. 이런 요즘 환경에서는 그냥 정부 계정으로 당장 반박글 올리고 가짜뉴스 유포자랑 공개적으로 팩트로 때려 부수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 아닐까요?
아, 그게 바로 현대 수많은 국가들이 쏙 빠져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어, 진짜요?
네. 정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선전포고하고 팩트로 싸우는 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부를 수 있어요. 보고서에 나온 2013년 미국 국무부 사례가 이걸 아주 뼈아프게 증명하거든요.
미국 국무부요?
네. 당시 미국 국무부가 알카이다나 ISIS 같은 극단주의 테러 조직 선전에 맞서겠다고 Think Again, Turn Away라는 대테러 캠페인을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아, 정부 공식 계정으로 극단주의자들이랑 직접 온라인에서 맞붙은 거군요.
맞습니다. 테러 조직들 계정에 직접 멘션을 달면서 공개 논쟁을 벌였어요. 적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잔혹성을 까발려고요. 근데 결과는 아주 처참한 역효과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팩트랑 논리로 무장한 미국 정부인데 왜 실패를 한 거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중동 현지의 젊은 층에게 미국 정부라는 발신다 자체가 이미 신뢰도가 바닥이었습니다. 아까 방어의 사슬에서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 신뢰가 없으면 팩트도 안 통하니까요?
네, 신뢰 없는 발신자의 팩트체크는 그저 또 다른 제국주의적 선전으로 소비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뼈아픈데요. 세계 최강 대국 정부가 일개 이름 없는 테러 조직 계정들이랑 직접 댓글로 치고받고 싸워준 그 모양새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혹 설마 그 논쟁 자체가 적들의 위상을 오히려 확 높여준 셈이 된 건가요?
정확합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등판해서 멘션을 달아주니까 테러 조직 컨텐츠에 엄청난 중요성하고 권위가 생겨버린 거예요. 알고리즘을 타고 극단주의자들 메시지를 전 세계로 증폭시켜주는 메가폰 역할을 미 국무부가 해버린 꼴이 된 거죠.
와, 팩트로 누르려다가 상대방 무대만 키워줬네요.
맞습니다. 역사적 실패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1956년 헝가리 혁명 당시에 아까 성공적이라던 자유유럽 방송조차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망명객 출신 진행자들이 톤 조절에 실패해서 너무 감정적이고 모호하게 방송을 한 거예요.
모호한 방송이요?
네. 현지인들은 그걸 듣고 조금만 더 버티면 미군이나 서방 세계가 군사적으로 개입해 줄 거라고 착각해버린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맥락을 해석해버리는 거군요.
네. 결국 무장 봉기가 확대됐고 소련군이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야, 정부가 나서서 적을 키워준 2013년 실패, 그리고 톤 조절을 못해서 비극을 낳은 1956년 실패. 이 사례들이 주는 교훈이 너무 명확하네요. 대항선전은 그냥 눈앞의 메시지 반박하는 게 아니라 상대 사회의 균열이랑 그 복잡한 신뢰 구조 전체를 꿰뚫어 봐야 한다는 통찰을 주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를 현대로 2026년 지금의 디지털 정보 전장으로 한번 싹 옮겨보겠습니다. 본 네트워크며 트롤, 미세 타겟팅, 거기다가 매일 쏟아지는 생성형 AI까지 얽혀서 이 판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정부전의 양상이 차원을 넘어섰죠. 과거에는 선전 콘텐츠 자체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지금 현대의 핵심 위협은 콘텐츠 자체가 아닙니다.
어, 그럼 뭐죠?
바로 배포 인프라, 즉 알고리즘 구조 자체를 조작하는 행위가 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보고서 보면 수많은 봇이랑 가짜 계정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특정 게시물에 순식간에 좋아요 누르고 리트윗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대중이 이 정보에 동의하고 분노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죠. 이걸 학계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짜 사회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가짜 사회적 증거. 와, 듣다 보니까 완전 딱 이 비유가 떠오르네요. 그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 텅 빈 식당인데 봇이나 가짜 계정들을 동원해서 창가 자리에다가 마네킹들을 쫙 앉혀놓는 거예요.
아, 마네킹을요?
네. 심지어 식당 문 앞에는 막 줄까지 길게 서 있는 척 연기를 시키고요. 그럼 길 지나가던 진짜 손님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같은 대중들은 저기 사람 엄청 많네? 대단한 맛집인가 보네 하면서 홀린 듯이 스스로 막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격이네요.
하하, 진짜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 가짜 줄서기가 바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속여서 추천 피드 최상단에 꽂아넣는 원리거든요. 사람들은 줄이 기니까 맹신하고 알고리즘은 반응이 터지니까 더 널리 퍼뜨리는 완벽한 악순환이죠.
와, 무섭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성형 AI가 일상화되면서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AI로 가짜를 진짜처럼 감쪽같이 만들어내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진짜 명백한 증거마저도 가짜라고 뭉개버릴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아, 진짜를 가짜라고 우긴다고요?
네, 이걸 거짓말쟁이의 배당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쟁이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거군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어떤 유력 정치인의 명백한 뇌물수수 비리 영상이 폭로됐어요. 예전 같으면 꼼짝없이 처벌인데 요새는 그냥 요새 딥페이크 기술 무서운 거 아시죠? 저거 다 반대파가 AI로 조작한 가짜 영상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우겨버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증거를 조작이라고 우기면 대중들은 당연히 혼란에 빠지겠네요. 진짜랑 가짜 구분하는 기준선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느낌인데요.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AI로 무장하고 배포망까지 장악한 선전을 대체 어떻게 막아요? 뭐 일일이 다 추적해서 차단하고 삭제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정보전에서는 모델 자체를 차단하거나 사후에 팩트체크하는 것만으로는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핵심 전략이 바로 프리벙킹, 우리말로는 심리적 접종이라는 겁니다.
심리적 접종이요? 의학 용어 같은데 정보전에서 접종을 어떻게 하는 거죠? 뭐 감염병 막는 백신 같은 건가요?
정확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백신이 약해진 바이러스를 몸에 넣어서 항체를 미리 만들잖아요. 프리벙킹은 대중들에게 앞으로 이런 특정 감성 자극이나 이런 조작 기법이 여러분을 속이려 들 겁니다. 하고 그 수법 자체를 사전에 노출시켜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팩트가 아니라 수법을 미리 알려주는 거군요.
네. 거짓 정보 퍼지고 나서 사후 약방문으로 백날 팩트 체크 해봤자 아까 말한 정체성 방어 기제 때문에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중 스스로 함정 구조를 알아볼 수 있게 인지적 저항력, 즉 면역력을 미리 길러주는 겁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와준다는 거네요. 근데 우리 뇌에 면역력 키우는 건 좋은데 플랫폼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요? 맨날 우리만 방어할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플랫폼 기업들 책임이 엄청납니다. 이제는 문제되는 허위 콘텐츠 게시물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지우는 그 끝없는 숨바꼭질은 그만둬야 해요.
그럼 어떡하죠?
방금 진행자님이 비유하신 그 가짜로 줄 서 있는 마네킹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 배후에서 은밀하게 조율된 네트워크 행동 자체를 통째로 탐지해서 해체하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자체를 끊어버려라.
네. 그리고 알고리즘이 왜 자꾸 이런 자극적인 정보를 추천하는지 그 플랫폼의 투명성을 강제하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하고 배후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고민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네, 어떤 점이죠?
뭐랄까, 이 디지털 시대 위협이 워낙 고도화되고 파괴적이다 보니까 국가나 플랫폼이 나서서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더 강력하게 정보 흐름에 개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여론이 많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나쁜 정보 막아달라면서 정부한테 정보 독점권이랑 검열권을 덥석 줘버리면요, 결국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그 합법적인 검열이라는 괴물을 깨우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 보고서가 다루는 가장 무거운 주제가 바로 그 민주주의의 역설, 민주주의의 딜레마입니다. 허위 정보를 막겠다고 국가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그건 민주적 대항선전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통제체제거든요.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국제인권법, 특히 자유권 규약이라고 부르는 ICCPR의 원칙들을 대항선전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합니다. 아무리 허위 정보를 막으려는 국가 개입이라도 반드시 투명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요.
네네.
무엇보다 정부의 자위적 판단이 아니라 독립적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단독 심판관이 돼서는 안 되고 언론, 학계, 시민사회가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거죠.
아, 다각도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대항선전의 최종 목표는 절대 상대방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교묘한 선전을 만들어서 이겨먹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최종 목표는 뭔가요?
바로 정보 생태계의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겁니다.
누군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려도 대중의 면역력 때문에 별 이익을 못 얻고 오류가 생겨도 여러 독립적인 주체들에 의해 빨리 투명하게 교정되는 건강한 토양, 이걸 굳건히 다지는 게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길입니다.
정보 생태계 회복 탄력성. 와, 이거 진짜 묵직하게 와닿는 결론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심층 탐구의 내용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내 내일 아침 출근길에 뉴스를 보시거나 소셜미디어 피드를 막 넘기실 때 단순히 이거 팩트인가? 이렇게 1차원적인 질문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 꼭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정보는 내 감정에 어떤 버튼을 누르려 하는가? 누가 어떤 목적을 숨기고 이 프레임을 짰는가?
맞습니다. 일상에서 그렇게 배후를 묻고 비판적으로 맥락을 살피는 여러분의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세포가 되니까요.
네, 여러분은 이제 마술사의 그 현란한 손놀림에 속지 않고 조작된 무대 전체의 조명을 환하게 켜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탐구의 끝에서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씹어볼 만한 아주 도발적이고 서늘한 질문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알고리즘과 AI, 미세 타겟팅 위협을 얘기했잖아요. 만약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극도로 고도화된 생성형 AI가 여러분의 과거 수년간의 검색 기록, 남몰래 쓴 댓글의 감정 패턴, 심지어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로 수집되는 심장 박동수까지 실시간으로 다 분석한다면 어떨까요?
와, 기계가 내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는 거네요.
그렇죠. 기계가 취약점을 싹 분석해서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선전 영상을 단 1초 만에 만들어 피드에 띄우는 세상입니다. 그 압도적이고 소름 끼치는 친숙함 앞에서도 우리는 오늘 다룬 이 정체성 보호 인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마술사의 속임수를 꿰뚫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이 미래정보전의 가장 묵직한 화두를 여러분의 탐구 영역으로 남겨두면서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 차원 더 높여줄 놀랍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